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끝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갈 각오를 하고 그러기 전에 예루살렘에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 모든 기독교 복음과 선교와 또는 그 확인과 근거의 중요한 장소요. 또 그 사도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보고를 해야 하고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까지 하셨는지 보고를 하고 또 그 다음 행보를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3년이나 에베소에서 이렇게 그들을 눈물로 가르치고 열심을 다해 교육했는데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그 자신의 사역과 그 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그 22절에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알며,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압니다. 그런데 다 놓고 갑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 장면을 그의 비장함, 신앙적 어떤 지극함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이게 지금 무슨 현실이 벌어지고 있느냐에는 다들 그 시선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린데,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게 뻔한데 놓고 가고, 자기가 가는 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이며 어려운 길일 거라고 당연히 지금 예상하는데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은 조건으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무나 뻔한 두 가지 일, 교회에 어려운 일이 당연히 벌어질 거다, 내가 가는 길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이 명하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는 개인 신자는 다 구별된 존재지만 세상 속에 던져져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선택해서 밀봉하여 어디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냉동실에, 무슨 숙성실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현실, 그 환경, 그 정황, 거기에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보십시다.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 번 인용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산 제물은 살아가는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죽었냐 살았냐, 싱싱하냐 부패했느냐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제사. 삶으로. 삶이란 뭐죠? 신앙적인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요구된 실존을 사는 것, 지지고 볶는 것, 주어진 정황에 책임을 다하는 것. 주어진 정황이 뭐죠? 누구의 아내거나, 누구의 남편이거나, 누구의 자식이거나, 누구의 부모이며, 누구의 이웃이며, 어느 나라에 속하며, 그 사회에 속해 있는 그 책임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으로. 거기에 그 지난주 설교대로 그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를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 정황 속에서 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본문을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됩니다. 말로가 아니요, 이상이 아니요, 소원이 아니요, 고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동일한 정황과 동일한 요구, 짐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라는 내용으로 한 인생을, 한 존재를 어떻게 그 도전에 답하는가를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실천이며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날이나 요구되는 도전과 위협과 시험과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답하고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에 있지 않고 도망간 자가 됩니다. 바울이 교회를 놓고 가듯이 자기에게 부른 길로 뛰어들어가듯이 교회와 모든 신자들이 그 시대에 요구되는 모든 도전 앞에, 현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잠시도 도망가거나 잊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서 12장 1절의 이 요구는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왜 필요하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어디 비밀한 곳에 따로 격리시키고 보존하고 지켜준다면 2절은 필요 없는 얘기죠. 2절의 필요는 우리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가 너무나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리, 우리 모든 신자들이 늘 거부하는 그 자리, 예수를 믿고 감격이 있고 열정이 생기고 항복이 생겨 이제 소원하게 된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믿음과 의와 거룩과 승리와 고결함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듬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놀라는 것, 문득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 믿었을까? 그동안에 가졌던 감동들은 다 거짓말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감동이 가졌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정황의 반전은 없습니다. 심지어 믿기로 결심한 나마저도 옛날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만 달라졌죠. 옛날엔 이견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상과 죄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갈등이 생긴 것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를 아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보고 놀라는 나, 그것만 현실입니다. 기독교라는 신앙으로 정황을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정황들은 우리가 소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이 중요한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보실까요?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직면한 문제에 답하라. 해결하라가 아니라 오늘 너에게 주어진 도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끌어안을래? 세상적으로 해결할래? 언제나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입니다. 내일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은 불행해서 생긴 일도 아니고 잘못해서 생긴 일도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창조와 부활의 권능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입니다. 왜 하필 이런 일들을, 이런 고난과 억울함과 원치 않는 일들을 주시는가? 거기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실 무슨 일이 있답니다. 우리는 다 시험 교육을 시험으로 받았죠. 그래서 경쟁하고 그 당락을 결정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무엇을 알게 하고 인성을 키우는 것보다 이 점수를 매기는 일에 주력해서 한국 사람은 유명하게 모두가 열심이니까 이게 석차가 구별이 안 가서 결국 시험 문제가 꼬고 꼬는 문제가 나왔죠. 함정이라는 게 있어서 뻔한 질문에 뻔한 답은 의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뻔한 문제에 뻔한 답은 의심을 하게 돼 있죠. 우리 의심하고 삽니다. 그 의심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당연히 이런 의심으로 되어 있죠. 내가 잘하면 정황이 바뀔 것이다. 내가 잘하면 보상이 있을 것이다. 내가 잘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런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 않은 현실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랬을 리가 없고 이것은 뭔가 사단의 함정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일들을 말이죠. 어떻게 그런 말을 단정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정확히 그 길을 걸으셨으니까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모든 억울하고 모든 고통스러운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오해한 길을 말없이 걸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이 세상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체화하는 사실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라는 하나의 인격과 내면 속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런 정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며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응대, 여러분의 반응을 가지고 무엇을 가졌길래 이런 분별과 이런 결정과 이런 응대를 하는가라고 묻게 하시라 말입니다. 말로 하는 거야 쉽죠. 말로 하는 건 말고 여러분 자신의 안위와 명예와 안심이 담긴 문제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원칙,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거룩한 요구에 대하여 순종하여 여러분에게 준 도전들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실현, 구현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알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이만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믿었던 것이 아직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다만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언해야 되고 구체화해야 되는 책임 있는 장일 뿐만 아니라 그 도전과 시험은 실제로 우리를 키웁니다. 모두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것, 나이. 나이란 뭐죠? 더 많은 경우를 당한 것입니다. 그 더 많은 경우가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도 말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 입을 다물죠. 왜요? 그것은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없다는 건 뭐죠? 본인이 극복하지 않고 정답이라는 지식이나 정보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를 아는 거죠. 옆에서 충고하고 뭐라 그러는 건 필요 없이 본인이 극복할 시간이 필요한 줄 알기에 나이가 들면 침묵합니다. 비난하는 침묵이 아니라 기다립니다. 기다려줍니다. 나이 든 사람의 가치가 뭐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의 존재죠. 나무가 기다려주겠습니까? 저 돌이 생각이 있겠습니까? 한 인격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나이 든 구겨진 얼굴이 말없이 따뜻이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격려와 더 큰 힘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에 와 보십시오.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이 명령을 받는 자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 허망한 자들, 무지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엇까지도 힘든 현실이냐면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습관 속에 아직도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운 자로서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인가, 부름을 받은 게 무엇인가를 싸워내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신앙이 하나님의 설명과 성경의 요구에 의하면 세상과 문화 속에 대담하게 뛰어들어가는 형국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처럼 모두의 비난과 관심 속에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숨어있지 않고 도망가 있지 않고 세상을 놔두고 다른 곳에 우리를 이주시키려고 하시지 않고 이 세상에 뛰어들어와 요한복음 3장 16절 밤낮 외우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정면으로 뛰어들어오신 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구원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와 개인이 세상과 현실 속에 하나님이 힘차게 우리를 붙잡아 밀어넣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고통을 면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 이외에는 기독교 신앙을 갖다 쓸 데가 없습니다. 살아내지를 못하죠. 삶에서 자꾸 도망가서 기도원 가고 또 기도원에서 항의할 텐데 가야죠. 특별한 필요와 기도의 시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보충하고 성찰하고 새 힘을 가지려고 각오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가야죠. 가서 거기서 죽지 말고 현실로 나오셔야죠.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죠. 자기 자리를 살기 위하여 성경을 봐야죠. 직장에 나와서 첫 시간에 성경부터 펴서 읽지 말고 첫 시간에 손부터 씻고 팔 솜에 걷어붙이고 일을 해야죠. 알아들어요? 이걸로 때우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 본 것이 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급여를 받아 달려야 돼요. 걸어가야 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내세요.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세운 그리고 그가 우리를 복주시겠다는 모든 약속을 채우시는 구체적인 자리예요. 구체적인 조건이에요. 구체적인 환경이에요.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있죠.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는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 믿음입니다. 질그릇에 가졌다는 건 우리의 육체에 가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에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후자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의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몸에 가지고 있다 그래도 맞습니다. 보잘것없는 육체에 이 보배를 담고 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사람이 이중적으로 살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정황이 어디인가죠? 예수를 죽인 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죠. 그리고 우리는 슈퍼맨으로 살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것 같이 방불하게 우리도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는 다른 걸 갖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고 버림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짊어지고 있으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죽음에 넘겨지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사망 속에 있지만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꿈꾸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었더니 만사형통하고 말만 하면 열매를 맺고 그건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많은 표적을 보이셨는데 세상과 정황을 바꾸기 위하여 기적을 동원하신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이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왔고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사용했지 당신의 생애를 죽음을 피하는 것으로 그걸 쓰지 않아서 나중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뭐라고 희롱을 합니까?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희롱이 됐습니다.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엔 동일한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죠. 1절 이하를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있으나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느 한 것을 어느 것을 압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정황에 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본문으로 이 정황을 장악하고 조작하고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 정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이 중요한 야콥 브루크하르트라는 사람의 책에 이런 말하자면 이념과 이상의 또는 잘못된 신앙의 심취에서 현실과 삶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중요한 표현이 있어 제가 하나 적어왔습니다. 인간의 삶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에 익숙해진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혹한 지배를 통해 자기들의 열정을 통합하려는 승리자의 오만만 난무한다. 기독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쉽죠 말이. 믿어. 기도해. 너의 인상 쓰고 다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랬잖아. 누군 모르나요? 누군 모르나요? 현실이 그거 감상하고 즐길 틈이 없거든요. 아는데 정신이 없죠. 넋이 빠진 사람 같으죠.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이 뭔지를 알려면 예수를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아세요. 남한테 오해받는 거 억울해하지 마시고 늠름하게 사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리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억울한 길을 걷겠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